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겨드랑이와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튼살하며 옆으로 삐져나온 허리살에 색소침착으로 얼룩덜룩한 피부색, 그리고 주근깨와 잡티가 가득한 얼굴을 아무런 보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수영복 광고.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란 모름지기 완벽한 몸매와 잡티 없는 얼굴을 가진 모델이 등장해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환상을 부추겨야 소비자들의 지갑도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고전적인 전략에 따라 모델의 몸을 디지털 보정으로 깎아내고 느리고 뽀얗게 만드는 왜곡이 남발되기 마련인데, 요즘은 이렇게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새로운 광고 전략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죠. 날씬한 몸매에 완벽한 피부, 미디어가 주입시킨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자신의 신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른바 신체 긍정의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대세가 될 날이 곧 오는 걸까요? 8월 1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41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전해드렸습니다. 완벽한 외모의 모델이 제시하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신체 긍정 트렌드가 광고의 새로운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움직임은 그저 하나의 실험 같은 것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패션 유통 업체들이 주로 이런 흐름을 주도하면서 보정 없는 모델의 사진을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이, 신체, 신체 사이즈,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모델들을 광고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편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과체중이나 비만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적어도 날씬한 모습이 아름답다, 뚱뚱하면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인식의 장벽만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이런 신체 긍정의 움직임이 좋은 효과를 낼지 아니면 역효과를 낼지 그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긴 한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만큼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8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악교정술에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한여름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오이가 누군가에겐 지독한 쓴맛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조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096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9년생 남성입니다. 당뇨로 진단을 받은 지 30년이에요. 콩팥 기능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콩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콩팥 모양을 보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콩팥 기능이 50%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59년생 남성분이시잖아요.
예.
당뇨로 진단받은 지 30년 치료받고 계신데 콩팥의 기능이 50%라고 하면 치료를 아주 잘 받으신 겁니다. 보통 콩팥의 기능을 120%라고 봐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1년에 1%씩 떨어진다. 그럼 지금 현재 콩팥의 기능이 50% 남아있다.
네.
보통 10에서 15% 남으면 투석을 진행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도 35년에서 40년은 더 건강하게 지금처럼 당뇨를 잘 조절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사연 주신 분은요.
그러면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콩팥 모양을 보는 것. 그러니까 아마 콩팥 기능이 어떤지 이런 관련돼서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받으시면 될까요?
네. 사실 콩팥 기능 검사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크레아티닌 청소율 검사,
네.
또 전해질 검사,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일 검사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으며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장 이식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뭐 크레아티닌 청소율 검사, 전해질 검사, 사구체 여과율 이게 용어들이 다 하나씩이 다 어려운데 먼저 이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에서 생산되는 노폐물입니다. 이게 대부분 콩팥에서 제거가 돼요.
네.
즉 우리가 근육이 일을 하고 나서 나오는 찌꺼기가 혈액을 떠다니는데 콩팥이 크레아틴을 제거해주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알게 되죠. 즉 실제로 크레아틴 농도가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콩팥이 일을 안 하는 거고 잘 청소가 된다.
네.
아 그래서 크레아틴이 청소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요소 질소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요소는 간에서 단백질이 분해돼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이것도 또 역시 콩팥에서 제거돼서 나가는데요.
네.
만약에 이 간에서 분해가 되는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이 과정이 고장나게 된다면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다른 신체에 무상 이상이 있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신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은요?
사구체 여과율은 보통 우리가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게 그 사구체거든요. 작은
네.
신장 내 미세 필터인 사구체가 노폐물도 제거하고 몸 안의 주요 성분들이 밖에 나가는 거를 막고 다시 걸러서 쓰게 해줍니다. 즉 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크레아틴 청소율과 함께 사구체 여과율은 이 여과율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봐서 우리 몸의 콩팥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할 수
네.
있습니다. 보통은 24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을 통해서 크레아틴 청소율을 통해서 사구체 여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 이런 결과가 다 수치로 표현이 될 텐데 정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각 수치를 통해서 신장 기능에 어떤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그 혈액 요소 질소, 보통 우리가 BU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환자 BUN은 어때? 크레아틴은 어때? 하는 그 BUN 크레아틴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BUN은 신장의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더 나가서 쇼크나 심한 출혈 또는 간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크레아틴은 콩팥의 혈관 손상, 신장의 세균 감염, 실제로 콩팥이 얼마나 고장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틴 청소율은 이 콩팥이 얼마나 잘 여과를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병원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콩팥의 기능이 뭐 몇 퍼센트 남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게 보통 사구체 여과율 그 GFR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이 숫자가 이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혼돈할 수 있는 게
네.
병원마다 기계마다 기자재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어떤지 근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바로 콩팥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서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이런 50%, 60% 이런 숫자에만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신장 기능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조목조목 검사를 하고 분석해 보니 정상 범위가 아니거나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받으면 될까요?
우선 이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약물이 콩팥에 영향을 주는지 잦은 신장의 감염 때문에 오는 거지. 또는 역류, 요로가 역류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 같은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간에 영향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준다면 좋아지는데 단 신장은 한번 제대로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이 지나거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관리 진단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라 하면 규칙적으로 이 BUN 크레아티닌, 혈액 요소 질소 수치와 크레아틴 수치, 사구체 여과율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미리미리 막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2888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발바닥이 저리고 쥐가 많이 난다는데 병원 어느 과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59세입니다 하셨고요. 휴대폰 뒷자리 5337번 쓰시는 분은 저는 43세 여자입니다. 새끼 손가락 또 새끼 발가락만 쥐가 잘 나요. 한번 쥐가 나면 보름 정도 있다가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발바닥이 저리고 쥐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 문제일까요?
우선은 혈액순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혈액순환만 가지고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가 난다는 게 뭐 둔하다,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또는 그게 잘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계통이라든지 또는 근골격계의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혈액순환 말고 다른 원인은 뭐 근골격계 문제 같은 것들인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디스크. 디스크 같은 경우 신경이 압박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거기 있는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니까 압박받아서 저릴 수도 있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손목관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손끝이 저린다.
그쵸.
그 손 터널로 정중신경이 가는 게 눌려서 통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당뇨 환자나 또는 동맥경화, 말초 혈관 신경장애 등으로 인해서 이 잘 진행되는 혈액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발바닥이 저린다고 하셨으니까 말초신경의 문제부터 일단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말초신경의 문제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초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말초혈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관리 질환으로 혈관이 손상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야 제대로 치료를 진행할 텐데 병원에 어느 과를 가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많이 혼동되시나 봐요.
10분 중에 9분은 특별히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이 쥐가 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쥐가 자주 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아연이 부족하다 또는 전해질이 부족하다 또 가능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또 말초신경염, 디스크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동네 주치.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 선생님하고 왜냐면 15분, 20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주치 선생님 방향을 잡아줘. 아, 요거는 약간 대사질환, 당뇨를 오래 알아서 생긴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령인데다가 예전에 교통사고 있으니까 디스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 한번 걸으시고 그분이 어디과를 가라라고 하는데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쥐가 나면 우선은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쥐가 날 때 도움될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운동선수, 축구선수들 보면 그 운동장에 쓰러져 있을 때 보면 다리를 쭉 펴가지고 발목을 뒤로 새겨지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좋습니다. 발이나 장단지에 있는 경우에는 무릎을 쭉 펴고 발을 올렸다 내렸다만 해도 이런 정맥순환이 좋아지면서 풀려집니다. 동시에 근육을 주물러주는 게 좋은데요. 가장 낭패가 수영장에서 허벅지에 쥐가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바로 꺼내고 나서 수영장에서 경련이 만약에 허벅지 뒤쪽에서 났으면 무릎을 펴주고요. 앞쪽에서 났으면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경련이 일어난 부분의 근육을 쭉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은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김기동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발톱 무좀이 있어서 줄로 갈고 네일 라카로 바르는 약을 써봤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합병증과 부작용은 없을까요? 합병증 없으면 치료는 그만하려고요. 하셨습니다.
합병증 있죠. 발톱을 뽑아도 실제적으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네일라카로 바르는 것도 하고 먹는 약까지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는 굉장히 긴 과정이거든요.
네.
합병증은 발톱을 뽑은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이 발톱 무좀균이 계속 우리 몸에 상재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같이 살펴봤고요.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저희 막내딸이 이런 퀴즈를 냈어요.
네.
아빠 몸에서 경련이 나면 야옹 하면 없어져 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동물의 이름을 딴 것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혈액순환의 원인이 돼서 근육 경련이라는 상태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한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뒷자리 9646번 쓰시는 분, 아직 이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이진 씨의 건강한 아침을 청취하면서 운동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시면서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의 지식도 쌓으실 수 있고요. 휴대폰 뒷자리 9646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나훈아의 노래예요. 해변의 여인.
말없이 바라본 해변의 여인아.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그리고 구강 건강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부정교합과 악교정 수술인데요. 악교정이라고 하면 턱뼈를 교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턱 교정 수술 또는 턱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과잉 또는 부족 혹은 비대칭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형태와 크기의 변화를 바로잡는 수술을 가리킵니다.
그럼 혹시 요즘 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 양악 수술도 이 악교정 수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악교정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양악 수술은 그 의미가 두 개의 턱을 동시에 수술한다고 해서 두 개의 아까 두 개의 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양악이라는 이름을 붙은 수술법 방법입니다.
네.
양악 수술 후에는 얼굴이 좀 작아지고 동안 형태가 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 중에 안면 윤곽술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 악 교정 수술은 그 치과 치열을 같이 교정하는다고 하면 안면 윤곽 수술은 그 치열하고 관계되는 교합하고는 상관없이 광대뼈 부위를 축소하고 아래턱의 우각부, 즉 귀 밑쪽에 사각형을 띠는 턱의 우각부를 부드럽게 다듬고 턱끝 부위를 축소하는 수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턱관절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돌출 턱 등이 치료 대상이 되는데요. 환자분이 느꼈을 때는 음식을 씹거나 물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만성적인 턱관절의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턱관절의 통증과 두통이 있는 경우, 또한 그 과도한 치아 마모가 있는 경우도 인디케이션이, 그러니까 해당 경우가 되고요.
네.
입을 다물었을 때 위치아와 아래 치아의 공간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얼굴에 외상이나 선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 또 안면에 비대칭이 과도하게 있는 경우, 턱이 돌출되거나 턱이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가 그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아의 교합을 잘 맞추는 것도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턱뼈의 위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교정 치료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의 계획은 보통 교정 의사와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요.
네.
따라서 일반적인 수술과는 달리 수술의 모든 준비 단계와 수술 후에 교합을 조절하는 단계의 기간이 길고 치료도 복잡한 수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과정이 교정 치료를 우선 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부터 하고 나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전통적인 방법, 악교정 수술 방법은 악교정 수술 전에 교정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수술을 통해서 완성적인 교합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치아 교정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네.
수술 방법도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교정 치료 전에 수술을 먼저 하는 선수술법이라는 것이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은 아무래도 턱뼈를 건드려야 되는 수술인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술 전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치아의 사진 및 모델 등을 제작하여서 진단 및 수술에 도움을 받습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턱을 자르고 고정하기 위해서 수술용 판, 나사, 고무밴드 등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강 안쪽을 절개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몇몇 환자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강 바깥을 절개하기도 하는데 흉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를 통해서 턱뼈를 자르고 잘라낸 부위를 고정하는 방법이 악교정 수술 방법이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강 안쪽을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흉터라든지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거군요.
네. 수술에 필요한 절개가 모두 입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시 출혈에 따른 붓기와 멍은 일정 시간 동안 생길 수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있긴 한 거잖아요.
네.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술 후에 비대칭 또는 교합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네.
양악 수술 후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현상은 교합 이상으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턱관절의 위치와 상태가 정확하지 못하게 진단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암만 해도 턱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수술 후에 그 신경이 노출되거나 눌리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각 이상이 마취가 되는 듯한 증상이 풀리지 않는 감각 이상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에 위턱을 절개를, 그러니까 윗 잇몸을 절개해서 하다 보니 수술 후에 코 퍼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 단단한 실로 고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수술 후에 코 사이가 좀 벌어졌다고 하는 네.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 골격의 변화 및 구강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턱 함몰이라든가 청력 이상 아주 심각한 경우인데 위턱을 수술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중대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큰 수술인 만큼 또 주의가 필요할 텐데 턱 교정 수술에 교정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만큼 전체 치료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간이 꽤 많이 걸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수술 직후의 주의사항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양악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가스가 배출되는 한 3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네.
그 잠이 들면은 마취가 덜 깨니까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시간 동안은 장 운동이 제한 그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의 주의 사항은 마취 가스가 빠지는 동안은 잠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수술 당일부터 2, 3일간은 붓는 기간입니다. 절개를 네. 했기 때문에 안에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기간은 부종이 최소화되게끔 냉찜질을 하고 그 이후에는 3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서 부기를 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머리는 항상 가슴보다 높게 위치시켜서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예.
구강 내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구강 청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보통 실밥을 풀고요.
네.
술 후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교합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수술 부위가 안정화되면 교정과에 다시 가서 교정 치료가 다시 마무리 치료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수술 후에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모든 수술이 그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죠.
양악 수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지만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되는 경우를 간략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고정했던 쇠판과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육의 힘이 과도하게 발달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턱관절 부위 눌림 현상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혀라든가 구강 내의 구조물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함으로 해서 연조직의 변화를 그 예측하지 못한 수술 시 수술 후 재발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의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초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수술 후 직후 한 2주까지는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외출을 삼가하고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면서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그러니까 2주부터 3개월까지는 절단되었던 근육들이 다시 잘 자리 잡도록 근육 운동이라든가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양악 수술을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 처음에 얼굴 형태가 확 변하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그 박리되었던 연조직이 뼈와 함께 다시 붙으면서 얼굴형이 꾸준히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발음 연습이라든가 표정 연습 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얼굴 형태와 근육의 재부착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의 질문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성문헌 님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고1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이의 치아가 부정교합 상태여서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창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공부를 할 나이여서 20살 이후로 미루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 교정을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여도 교정을 시작하는 게 대학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나은 건지 문의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답변 드리면요. 치아 교정 치료는 보통 유치 혼합 치열기를 지나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13세에서 15세 전후가 교정치료의 적기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네.
턱의 성장을 이용하거나 조절하면서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네.
유치열기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겠죠. 혼합치열기에 교정치료를 시행하지만 질문을 주신 청취자분의 고1 아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구치열이 완성된 시기로 판단됨으로요, 학업에 여유가 있는 대학에 진학 후 교정치료를 받아도 지금 받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취자분의 질문 내용 살펴봤고요. 또 앞서서 부정교합과 악교정 수술에 관련된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순성님이 사연 주셨어요. 이진 씨,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요. 장보윤의 안개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낮에는 아직도 좀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권순석님도 막바지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장보윤의 노래예요. 안개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또 더운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오이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이에 수분이 많다, 많다고들 하는데 실제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오이는 수분이 거의 가장 많은 채소 중에 하나고요. 지난달에 제가 참외에 대해서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 참외의 그 외자가 오이의 준말이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네네.
그래서 참외랑 멜론, 오이 이런 게 사실은 다 같은 속에 속하는 유사한 과일이다. 그래서 참외도 이 수분이 90% 정도 돼서 갈증해소에 좋다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실제로 오이는 수분 함량이 참외보다 더 높아가지고요. 뭐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분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오이의 종류에 따라 이제 수분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뭐 계량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95% 96% 정도 되고
네.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한데 이제 노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란 좀 오래된 그 늙은 오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분이 98%에 달하기도 해요.
진짜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채소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거의 1위를 도맡아 하는 게 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이를 꼭 챙겨서 가시는 이유가 이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등산하시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뭐 땀도 많이 흘리시고 네. 이제 힘도 들고 하는데 이 또 오이에는 뭐 수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사실 오이 같은 걸 먹는 게 속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해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동의보감에 보면은 뭐 오이가 이 장과 위를 이롭게 하며 갈증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기록도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오이가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여름마다 다이어트 조금씩 하는데 그때 오이를 이제 식사 대용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g당 칼로리가 뭐 한 10kca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고
그러네요.
탄수화물도 한 2.3g 정도밖에 안 되고 열량도 낮고 포만감은 또 크고
네.
사실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되게 편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이를 뭐 아삭한 식감도 좋고 그 시원한 맛도 좋아서 좋아하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인터넷상에서 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이가 써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그 짜장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맞아요.
썰어 얇게 썰어 놓은 그것도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김밥에 들어간 것도 빼시는 네.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 왜 이게 오이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물어보면 쓴맛이 나고 향도 싫고 막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이 작년에 페이스북에 이 소위 오실모라고 그래가지고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무슨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맛이 되게 쓰게 느껴지고 향이 싫다라는 이유 때문이라서 사람들이 아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게 그 맛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이를 꼭지 부분을 먹으면 그때는 쓴맛을 많이 좀 느끼잖아요.
쓰죠, 네.
네. 그래서 꼭지 부분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물질이 이제 이 커큐비타신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인데 이게 사실 뭐 오이에만 있는 건 아니고 참외 꼭지, 수박 꼭지 이런 데도 다 조금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이게 자기 방어하려고 내는 물질인데 이게 사실은 꼭지에 주로 많이 분포하지만 오이의 그 과육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가지고
네.
별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느끼시는 소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슈퍼 테이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혀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쓴맛 때문에 다 골라내고 드시거나 아니면 안 드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쓴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전자가 밝혀져가지고 사실 더 큰 화제가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유전자 때문일 것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건 사실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가지고 우리 그 소위 미뢰라고 하는 혀 속에 이제 거기에 미각 세포라는 게 있고 또 그 세포 안에는 수용체가 있어서
네.
거기에 결합을 해야지 이제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섯 가지 맛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단맛, 짠맛, 감칠맛, 수용체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맛은 두 종류. 근데
네.
쓴맛은 수용체가 한 3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쓴맛은 보통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아주 그 소위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독성물질이라고 쓴맛을 내는 것은 독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쓴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굉장히 많고 아주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쓴맛을 내는 수용체 중에서 이제 오이의 쓴맛을 감지하는 게 이게 T2R38이라고 하는 특정한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게 사실 한국 분이 하신 거예요. 한국 분이 미국에 가셔서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미국 연구진이랑 같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미량의 쓴맛을 느끼는 소위 슈퍼 테이스터하고 그것을 아예 못 느끼는 미맹하고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PTC라는 물질을 이제 농도를 계속 희석하면서 먹이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오이의 쓴맛을 감지하고 못 드시는 분들은 대개 이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있어가지고 슈퍼테이스터가 되고 이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변이 때문에 맛을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이 편식한다고 구박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아 이게 유전적인 거다. 우리는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학창 시절에 급식 그 메뉴 중에 네. 오이 냉국이 나오면 이제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남기면 혼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오이를 먹지 않아도요.
네.
그 오이 자체에서 난 그 특이한 냄새가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싱그럽다고 하고
네.
그래서 뭐 이 비누에도 사실 오이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팩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냄새를 또 굉장히 싫게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네.
이게 노나디에놀이나 노나디에날이라는 알코올과 알데하이드 물질인데요. 이게 사실 향수에도 쓰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유전자 때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은 뭐 다섯 가지, 요즘은 지방맛까지 해서 여섯 가지라고도 하는데
네.
맛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향이 훨씬 더 많은 그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랑 양파를 코를 막고 먹으면은 구별할 수 없다.
맞아요.
저희 둘째 딸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걸 해가지고 자기네 반 애들이 코를 막고 다 양파를 하나씩 다 먹었대요. 사과인지 모르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요?
네.
사과처럼?
네. 오. 그리고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입에서 양파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네.
사실 이게 향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향은 또 이 후각수용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후각수용체는
네.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한 400종이 넘게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후각수용체 때문에 이게 이걸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후각수용체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향들을 이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못 먹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는 뭐 그걸 구박을 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아, 이 사람에게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구나. 좀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뭐 음식점에 가게 되면 당근하고 오이를 왜 같이 썰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근 속에 이제 비타민 C를 우리가 보통 아스콜빅 애시드, 아스콜빅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당근에 이 아스콜비나제라는 그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이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니까
네.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음식 궁합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네.
심지어 뭐 이제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효소가
맞아요.
뭐 작용을 못 한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이에도 이 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 자체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꼭 당근하고 같이 먹어야 될 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오이가 이제 비타민 C 함량이 뭐 그 사과랑 비슷하거나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과보다 더 많다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이가 비타민 C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당근에도 사실은 오이랑 거의 비슷한 양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먹는다고 그래서 물론
네.
파괴되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또 섭취되는 양들이 당근을 같이 먹으면 있는 거니까요.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나는 굳이 이걸 피하고 싶다라고
네.
하신다면 보통 이제 이 효소가 껍질 부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서 드시면은 조금 더 뭐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비타민이라는 건 원래 소량 섭취해도 우리 몸속에서
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비타민 C가 꼭 이 두 오이나 당근만으로 우리가
그렇죠.
섭취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네.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횟집에 가서도 두 개를 동시에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네,
한동안은 따로 먹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오이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쥐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